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 낯선 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켜잖아요.
네, 필수죠.
그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인 정확성입니다.
아, 맞아요. 그 목적지 딱 입력하면 화면에 파란색 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기계음이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확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고 틀림이 아주 명확하니까요. 어디서 우회전해야 할지, 또 어디서 속도를 줄여야 할지, 이 모든 게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부분은 약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기를 우리가 바라죠. 뭐 길을 제리로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경로를 이탈했거나 둘중 하나로요.
맞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그 명확한 인과관계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들을 선호하고 거기서 엄청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난, 그리고 그 신의 의도, 혹은 뭐 우주의 거대한 섭리, 이런 주제를 다루는 순간,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아, 경로 이탈이 뜨는 거군요.
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그 진단과 해결책의 지형도가 아주 탁하고 흐릿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존 월튼 박사님의 욥기 강의, 그 중에서도 24강 자료가 우리를 아주 짙은 안개 속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그 성경의 욥을 떠올리면 막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입술을 꽉 깨물며 완벽하게 인내한 정답의 아이콘이나 흠결 없는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룰 월튼 박사의 자료는 우리의 이 굳어진 상식을 아주 철저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오해를 걷어내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욥기를 관통하는 진짜 질문이 단순히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라는 그 오래된 철학적 난제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에 관한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거든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안개 속에서 얼마나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지 그 실상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그 당혹스러운 사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견뎌낸 완벽한 롤모델이 아니라면, 과연 욥기라는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그가 맡은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면, 막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해답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잖아요.
네. 월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욥의 역할은 이 책이 제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딱 쥐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욥은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입니다. 자료는 명확히 지적해요. 극심한 고난을 마주한 욥이 막 쏟아내는 여러 관점들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거나, 내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직접 법정에서 대면해서 따져묻는 것뿐이다라고 막 억울함을 토로하거든요.
네, 엄청 따지죠.
근데 그의 그런 생각들은 이 책에서 결코 정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욥의 그런 절규가 정답이 아니라고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세계의 그 법적 논리를 신에게 강요하거든요.
아, 신을 피고석에 앉히고 자기가 원고가 돼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지혜를 그 좁디좁은 인간의 사법 시스템 안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잖아요. 욥 역시 신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기엔 지혜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결코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할 모범답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요 부분 수학시험에서 막 완벽한 풀이 과정을 써낸 모범답안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최상위권 학생의 오답노트 같은 거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을 우리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인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욥의 태도가 오답노트라면 대체 왜 성경은 욥기 내내 계속해서 그를 의롭다고 칭찬한 걸까요? 막 오답을 쓴 학생에게 도덕상을 주는 것도 아닌 거 말이죠.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욥기에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월튼 박사는 여기서 욥기 31장에 주목하거든요.
31장이면 욥이 막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인가요?
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아주 강력하고 길게 맹세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의로움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죠?
욥이 의롭다는 것은 그 신의 눈에 비친 절대적이고 흠없는 도덕적 완벽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 누구도 신 앞에서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인간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욥을 그를 둘러싼 타락한 세상 혹은 이기적인 주변 사람들과 구별짓는 수준의 그런 도덕성과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아, 100점 만점을 받아야만 인정받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상대평가 1등급 정도의 도덕성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훌륭하긴 한데 단순히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그토록 가혹한 고난과 시험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약간 설명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동기의 문제죠. 월튼 박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욥은 보상과 이익을 얻기 위해 의롭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런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그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착하게 산 건가? 하는 질문이군요.
네, 욥은 31장의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후자임을 아주 필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의 관심사는 나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교만하게 우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단지 나는 지금 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날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할 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 즉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키고 싶었던 건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바라고 선하게 산 게 아니다 라는 그 순수한 진정성이었군요.
네, 바로 그 진정성이죠.
그런데 저는 욥의 일상을 보면 그 진정성에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어떤 상황이죠?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신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의 숫자대로 매번 동물에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거든요.
네, 아주 철저했죠.
만약 욥이 정말로 보상을 바라고 이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 의식에 강박적으로 집착했던 걸까요?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두려움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낯선 세계관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이요?
네. 월튼 박사는 욥의 이런 강박적인 종교적 의식을 당시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위대한 공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위대한 공생이요? 단어만 들으면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돕고 사는 막 윈윈 관계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상호 보완적이죠. 하지만 실상은 불안과 통제로 얽힌 매우 기형적인 관계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근동 지역 사람들의 신화적 세계관을 보면 신들은 아주 거대한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신이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요?
네, 신전은 신의 집이고 제사는 신에게 바치는 식사였죠. 당시 사람들은 신들을 끊임없이 비유를 맞추고 달래야만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 달래줘야 하는 존재요?
네, 신들은 자존심이 아주 약하고 변동이 심하며 자신들에게 소홀하면 언제든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와,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제사라는 건 신을 막 사랑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신의 그 예민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내는 일종의 재난보험료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정성껏 재물과 의식을 바치면 신은 기분이 좋아져서 비를 내려주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거대한 거래 시스템인 거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쳤으니 신도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통제와 예측의 시스템,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공생입니다.
듣고 보니 고대의 신들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진 우주적 존재라기보다는 약간 기분 안 맞추면 언제 해고 통보를 날릴지 모르는 아주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직장 상사 같네요. 그래서 부하 직원인 인간은 매일 아침 눈치를 보면서 최고급 커플을 타다 바치는 거고요.
오, 아주 생생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튼 박사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연결되거든요.
어떤 통찰이죠?
욥 역시 이러한 고대 세계의 한계, 즉 위대한 공생이라는 신학적 프레임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욥도 그 틀 안에 있었다고요?
네. 욥이 자녀들의 아주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실수조차 두려워하면서 매일 아침 피를 흘리는 제사를 강박적으로 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을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아주 옹졸하고 변덕스러운 신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잠깐만요. 그걸 들으니까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네. 어떤 퍼즐이죠?
만약 욥이 하나님을 막 작은 실수도 용납 안 하는 옹졸한 상사처럼 여겼다면 하늘에서 그 도전자, 흔히 사탄이라고 하죠. 그 도전자가 욥의 진정성을 처음에 의심했던 것도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네요. 도전자는 그저 저 인간이 저렇게 신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급신거리는 거라면 그의 훌륭한 행동들도 결국 벌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 아닐까요? 라고 아주 논리적인 추론을 한 거군요.
완벽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자를 맹목적으로 욥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악당으로만 치부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월튼 박사의 분석에서 그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전자는 욥이 위대한 공생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고 추론할 만한 아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그 메일베리의 제사가 증거였던 거네요.
네, 이는 악의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출해낸 논리적 추론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래일 뿐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로움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시스템의 맹점을 찔러 던진 것이죠.
와, 욥기를 읽으면서 그 도전자의 입장이 이토록 논리적이고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욥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과 거래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올렸던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도전자조차 의심할 만한 이런 취약점을 가진 욥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처절한 혼란 속에서 그가 결국 지켜낸 것과 최종적으로 넘어진 지점이 대조된다고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가 지켜낸 건 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붕괴 속에서 욥이 단 하나 정말로 제대로 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결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료는 욥기 27장을 핵심 근거로 드는데요.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아내는 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네가 숨긴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니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전의 보상을 되찾으라고 압박하죠.
아내와 친구들의 말은 정반대 같지만 사실 똑같이 위대한 공생의 논리에 갇혀 있는 거네요. 보상이 끊겼으니 거래를 파괴하라는 게 아내의 말이고요.
맞아요.
또 친구들은 어떻게든 싹싹 빌어서 다시 비위를 맞춰 그 거래를 복구하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만약 욥이 그들의 조언 중 어느 하나라도 따랐다면 그는 결국 도전자의 논리적 추론이 맞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오직 이익을 위해 신을 섬겼다는 뜻이니까요.
아, 굴복했다면 도전자가 이기는 거였군요.
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까닭 없이, 즉 어떤 이익이나 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올바른 일이기에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것을 끝끝내 지켜냅니다.
대단하네요.
비록 신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무결성을 지켜낸 것만큼은 그가 완벽하게 승리한 지점입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막 온몸을 긁어봐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착하게 산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진정성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거군요.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욥을 오답노트라고 표현했잖아요. 무결성을 지켜낸 욥이 동시에 아주 크게 넘어진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욥은 자신의 무결성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 바로 자기 의의 늪에 빠져고맙니다.
자기 의요?
네, 이야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젊은 엘리후의 날카로운 지적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요. 결정적으로 욥기 40장 8절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신은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네 심판을 폐하려느냐? 나를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자신의 결백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완전 선을 넘었네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선을 넘은 건가요?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팩트였죠. 문제는 그 사실을 방어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끝없이 드높이기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예 깎아내려버린 것입니다.
깎아내렸다고요? 어떻게 깎아내렸죠?
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무죄하다. 그런데 내가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불공평하고 틀렸다.
아.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고 자신을 신보다 더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거대한 교만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뼈아프게 드러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살면서 막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회사에서 내 성과를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뭐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에 너무 불공평해 라며 나의 정당성만 앞세우다가 선을 넘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욥도 자신이 너무 옳다고 확신한 나머지 그 전체 그림을 관장하는 신의 정의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네요.
네.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과 자기 위에 빠져 교만해지는 것 사이에 그 얇은 경계를 얼마나 쉽게 넘어버리는지 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월튼 박사의 자료는 욥이 이처럼 지혜가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냅니다.
고난 앞에서 시야가 좁아지고 허우적대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심층 탐구의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욥이 정답의 아이콘도 아니었고 신을 옹졸한 거래 대상으로 오해하기도 했고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기까지 했다면 우리는 대체 욥기를 어떻게 일러야 할까요?
월튼 박사의 강의 자료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아, 욥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네, 욥처럼 훌륭한 사람조차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우리가 고난 상황에서 특히 신이나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어떻게 더 나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끌어주는 지침서입니다. 결코 욥을 높은 단상에 올려놓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완벽하게 반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군요. 현실적인 위로가 되면서도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사로 비위를 맞춰야 하는 옹졸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했다면 그의 여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안전망을 치며 거래하려고 드는 대상은 혹시 무엇입니까? 다음 탐구 시간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논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